오케이. 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좀 펴시고요. 자, 우리 늘 해오던 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나아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주님, 오늘도 저희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목자께서 이끌어 주셔서 꼴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풍족하게, 흡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할 때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분들 말고 이제 저쪽 바깥에 또 계신 분들도 이제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하실 때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밖에서도 나가서 꼭좀한 번씩 손을 좀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손잡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젊은 청년들이 같이 얼싸안고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잡을 수 있는 그 동성끼리 이렇게. 오늘 제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흔히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부르는 그 장면에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이 장면에 바로 직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봤더니, 26장의 그 앞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다 마치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유월절 이틀 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상 유월절 이틀 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정도를 사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0세쯤 되셨을 때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세번 이렇게 올라가신 것을 볼때 3년이 지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6개월이 더해지는 것으로 봐서 3년 반 정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공적 생활의 3년 반 기간 중에 맨 마지막 주한 주간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지금 직전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니까 6절부터 보니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아마 최근에도 우리 자매님들 그 사이에서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이제 좀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유 옥합 사건이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죠.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두번 같고 어떻게 보면 세번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세번 같아 보입니다. 이게 좀 헷갈리게 좀돼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이 좀 제일 먼저, 시간상 제일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며칠 전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예수님 사역 초기인 것으로 침례자 요한의 이 요한이 아직 활동하고 있는 그때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때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죄인인 한 여자가 이제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순서가 요한복음인데 이때 이제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고 나옵니다. 유월절 엿새 전.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집, 그 집에서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제 부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마태와 마가, 오늘 우리가 본 마태와 또 마가복음, 여기에는 이제 이게 같은 기록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유월절 이틀 전에 여기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틀 전은 똑같은데. 지금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시몬이 이제 시몬이라는 게 누가복음의 시몬하고 이름도 시몬이 똑같아요. 뭐 그래가지고 좀 헷갈리지만 어쨌든 시간상이나 장소상이나 이런 정황으로 볼때세 번의 사건이 이렇게 있지 않았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유월절 이틀 전에도 이런 사건이 한 번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14절로 내려가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기 위해서 수제사장들과 은삼십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다. 그래서 도시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에게 유월절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성경이 17절에 말씀했는데, 이날에 지금 장소를 예비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의 일곱 명절을 공부하다 보면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시간 간격이 없이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절기로 취급이 됐어요. 무교절 그러면 유월절을 포함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이제 나중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는데 18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유월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너희 집을 조금 제공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19절에도 보면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예비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아직 안된 거죠.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조금 유대인들이 관행적으로 그 이제 명절의 첫날이냐 둘째 날이냐 예비일이냐 뭐 이런 것들을 쓸때좀 우리와 달리 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조금 저희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유월절의 전날, 유월절 시작되기 전날을 이제 예비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한 기록들을 볼 때, 여기서 어쨌든 날짜는 유월절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구나.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0절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죄송합니다. 20절을 건너뛰었군요. 20절에 가서 이제 유월절 저녁 이제 만찬을 드시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그 그림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최후가 될 수도 있고 최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의 명절로서의 유대인의 명절로서의 유월절을 지킨 것으로 보자면 마지막이 되는 것이고, 이 연속선상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주의 만찬이 되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에 이제 제자 중 하나에게 배반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30절에 보니까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다 이 말씀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면은 겟세마네로 이제 가십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중에 일부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함께 읽은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직전에 상태가 어땠나 보니까 36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놈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괴로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든데 어느 정도냐? 죽을 만큼 힘드신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어떤 자세를 취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고 또 특별히 이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이제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모든 실행 전체 하나하나를 다 성경에서 확인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이것도 다 성경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물론 기도의 모범이 여기에 전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세 명과 함께 가셨는데 돌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쯤으로 예수님이 더 이렇게 가셔서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 기도를 시작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조금 멀리 나아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더욱 간절해지시면서 아마도 얼굴이 이렇게 땅에 닿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 제자들의 지금 현재 기도하는 장면과 좀 대조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3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앉아 있으라.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그렇게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계신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전에 여기서 먼저 참 흘리신 것으로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맞먹는 그러한 고통이 이 상황에서 먼저 벌어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기도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편안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기도하거나 책상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걸으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도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뭔가 절박한 것이 아닌 한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뭔가 대단히 간절하고 절박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죠? 무릎 꿇게 되고 정말로 머리를 감싸서 무릎 사이에 놓고 얼굴이 땅에 닿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또 엘리야의 모습에서 보죠. 그 엘리야 대언자가 이제 그 아합에게 이 바알의 대언자와 작은 숲의 대언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나서 이제 비가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렇죠? 이제는 비가 올 겁니다. 3년 반 동안 안 왔었어요. 이제는 비가 올 겁니다 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비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렇죠?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곱 번을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더욱 간절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마치 큰 핏방울처럼 그렇게 맺히도록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여기 26장 44절에 보니까 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씀들로 기도하셨다. 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인 레피티션스, 헛된 반복, 헛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또는 뭔가 장황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 이거를 금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듯이 모든 이교도에 주문, 만트라가 있고 또 그 이교와 복음이 혼합된 카톨릭에도 보면 염주, 그렇죠, 로사리오라 그럽니까,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송 몇 번, 뭐 무슨 영광송 몇 번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모습이 현대교회 내에, 기독교 내에도 분명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뭔가 똑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이건 이교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 그런 비인격적인 주문, 기계적인 반복을 하나님 분명히 원치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우리 오늘 저기 학교에서 어디 자연체험 학습 간다는데 뭐가 5,000원이 필요하대요. 그 말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제가 흉내는 안 내겠습니다. 뭐 주문 외우듯이 그것을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아빠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얘가 미쳤구나. 얘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인격적인 그런 기도를 원하시고 헛된 반복을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그럼 반복하는 것 자체가 그럼 잘못된 거냐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분명히 여기에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 몸속에 있는 가시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그게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은데 세 번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기도지요. 그러니까는 같은 기도를 반복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그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비유를 하십니다. 그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여자가, 과부 여자가 이 재판관에게 뭔가 자기의 청원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재판관이 뭐라 그러냐면 밤낮으로 이게 나한테 부르짖으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이거 너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겠구나 하고 들어준다는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한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똑같은 기도,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분명히 죄는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필요하면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 좋은 것입니다. 다만 인격적으로 해야지 무슨 기계처럼, 무슨 주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또 40절부터 41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도대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종의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제자들 자신의 어떤 넘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함께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그 중보기도의 요청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종종 이런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줘라. 기도해 달라. 분명히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하나님께 가능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죽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걸 못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원하기는 이 잔이 제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저는 이걸 피하고 싶어요. 주님 저 이거 싫어요.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죽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죄도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죽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감당 못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거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 내 마음의 상태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것은 오히려 정당한 것이다.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늘 아버지께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표현 기억나는 거 있으시지요? 시편 62편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렇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한나가 사무엘기상에 보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다른 아내, 남편의 다른 아내에게 이렇게 이제 멸시를 받고 할 때 한나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10절,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큰 소리로도 내지 못하고 성전에서 제사장이 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입술로만 이렇게 중얼중얼중얼 그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쏟아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했다고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는 거, 이거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때 하나님께 쏟아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편 39편 12절에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말씀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울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기도예요.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카운트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눈물을 지금 많이 쏟고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모아서 한번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주님께서 눈으로 한번 재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지금 많이 울고 있는지를 마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 7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인하여 소멸되오며 내 모든 원수로 인하여 노쇠하게 되나이다. 밤새도록 신음하면서 잠을 못 자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여러 가지 자기의 그 행적들 좋은 것도 하고 조금 부족한 일도 했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됐다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열왕기하 20장에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 짐 정리해라. 너 주식 있으면 빨리 다 팔고 유산 물려줄 거 있으면 빨리 다 유언해라. 너 이제 죽는다. 이렇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그게 뭐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 아니면 2일 후인지 우리가 그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조금 더 삶에 미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더 일하고 싶었던지 아니면 개인적인 뭔가를 더 누려보고 싶었던지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병들었는데 너 이 병에서 낫지 못해 넌 죽을 거야 했을 때 벽을 향해서 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시면 제가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심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 주님 이 상황을 변경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이것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 인생에서 아버지께 토로하는 것 괜찮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39절에 중간에 보니까 다시 읽으면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이 짧은 단어 하나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냐, 아니면 내 넋두리냐를 갈라놓는 그런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도는 우리의 수많은 어떤 한탄과 참 우리의 통곡과 눈물과 이런 것을 다 쏟아놓은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로 연결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예수님이 이거 모르셨을까요? 이 잔이 예수님께로부터 지나쳐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시지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모르시나요? 아시지요? 예. 그러나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하는 구절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이제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나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마셔야만 하는 고난의 잔, 그것이 있으셨듯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 반드시 내가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십자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사실 통과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체험을, 체험이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제발, 그것만은 제발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또 영적인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들은 영들이라 하셨는데 영들과 또 육체, 어떤 스랍이나 그룹들은 또 육체도 또 가지고 있죠. 날개도 있다고 하고 그런 어떤 영들과 영적인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유로운 의지를 그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자유로운 의지를 사용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격적인 어떤 존재, 피조물이 있을 때그 존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늘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은 이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럼 죄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과 지금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대죠. 제 경우를 보니까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도록 생각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죄인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뭐가 죄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때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을 때내 생각이 든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결국은 내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이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충돌했을 때 내 뜻을 앞세운 최초의 사건이 하늘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그 그룹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그 존재가 자기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의 하나님하고 맞먹나 봐. 이렇게 생각이 든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나를 멋있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보니까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이렇게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아무리 루시퍼가 뛰어난 존재였어도 무한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는 무한이 뭔지를 체험적으로는 몰라요. 개념적으로는 알 수 있어도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자기가 뛰어난가 보다 하고 뭔가 이 우쭐한 마음이 든 것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은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그 마음에서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그것이 죄가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자기 뜻을 앞세우는 순간 그것이 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죄가 어디에서 이제 다시 발현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제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도록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이브가 아 저거 참 좋은 나무네 생각한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아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참 아름답네 생각한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나무를. 그렇죠? 그러나 언제 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그것을 먹으리라. 그래서 신들과 같이 되어보리라 하고 그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보다 먹으리라 결단하는 그 순간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헌물이 거절되고 동생의 헌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내가 이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결단하는 순간에 그것이 가인에게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사람의 본성,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받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늘 불평불만이 많고 얼굴에 근심이 있고 즐겁지가 않고 괴로운 이유가 아닙니까? 그거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내 뜻은 이걸 갖고 싶어요. 나는 저걸 하고 싶고 이걸 갖고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충돼요. 그러니까 늘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이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기초적인 문제, 가장 시발점이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도 같이 대하고 계신 것이고 이 순간에 마침내 이 예수님께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생 최대의 가장 어려운 그러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배워가는 과정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참 달라요. 아, 참 괴롭죠?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분입니까? 이사야서 55장 8,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갈등을 겪습니다. 그냥 대놓고 내 어떤 육체의 어떤 소욕을 쫓아 살 때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기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떤 분들은 같이 지금 독립침례교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으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제 모습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 때 너무 많습니다. 못 보셨죠? 안 보여드릴 겁니다. 실족하실까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참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한다. 이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안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옛자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새 본성, 새 자가 하나가 생기면서 그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 내 옛자, 옛 본성, 옛자는 성령을 대하여 욕심을 부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을 때 내 뜻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뜻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라고 불리는 이 기도의 장면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심히 슬퍼서 죽을 지경이 되셨다, 몹시 괴로워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중에도, 저와 여러분 중에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참 죽겠다, 참 죽겠다. 하나님은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의 계획이 있고 내 사업의 계획이 있고 내 결혼 계획이 있고 내 직장 문제의 계획이 있고 내 공부와 내 학업의 계획이 있는데, 근데 그게 늘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머리로는 알지만 내 육신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몹시 불편하고 슬퍼하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분이었냐면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자신의 골방이 되시는 이 겟세마네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골방,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걸 마련하는 거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집안의 어떤 한 공간일 수도 있고 직장이 좋은 분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다 불편해서 어떤 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겠다. 꼭 이 예배당이 아니라도 뭐 집 가까운 근처에 예배당에 가는 것이 좋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어찌되었건 자신의 골방, 즉 자신만의 겟세마네를 마련하는 것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골방에서 먼저 자신의 심정을 아버지께 쏟아놓으셨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피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심정을 쏟아놓는 거 참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형성되지 않은 채 아버지께 아무런 것도 털어놓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러한 자녀, 자신의 모든 것을 나와서 털어놓는 자녀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그 기도가 죽겠습니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로 이어지는 이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제 상황과 제 마음과 제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는 있습니다. 전 그게 정말 하기 싫습니다. 정말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나로 이어지는 이 기도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모습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써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많이 받아낼수록 큰 믿음이고 그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현대의 부패한 기독교와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이번에 대학 붙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못 붙으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확 식죠. 그렇죠? 그런 기도 자체가 나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밤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야말로 그러나로 연결되는 기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써서 하나님께 뭔가를 많이 받아내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등식을 만들어 놓은 이 기독교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그러나로 연결되는 이 기도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땀방울이 큰 핏방울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편한 것을 원하고 내 육체가 즐거운 것을 원합니다. 영적인 복보다 물질적인 복을 훨씬 더 많이 원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이 본성과 싸워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이러한 동일한 고민이 있으셨고 이러한 갈등이 있으셨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이러한 고뇌와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도록 이끌었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원하셨던 측면이 더 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함께 기도 부탁을 하는, 함께 깨어있지 않겠냐고, 나와 함께 깨어있지 않겠냐고,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지 않겠냐고 기도 요청을 하는, 지체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중보 기도를 우리가 배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뇌에 찬 간절한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들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조금만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56장을 같이 하십시다. 556장, 내 주여 뜻대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맞추십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과 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과 일어나서 하십시다. 좁은 향강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대로
하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저희의 옛 본성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저희가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가 오늘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늘 생각하면서,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지만, 그리고 제 심정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더 완전하고 그것이 더 높고 나를 위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고백하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